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 이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가 그 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타이밍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올라가자고 했습니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길로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 명절에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1절 보니까. 근데 이들은 13절을 보면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수군수군 거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그 능력이 또 권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성품에도 참 사랑을 느낄 만한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는 갑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여행지에 숙소를 구할 때, 아니면 음식점을 찾을 때 검색을 하면 별점이 나오고 리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에게 상 주고 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 이것이 평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가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로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의지해야 하는 것 외에는 할 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다. 설령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시작이 좋습니다. 출발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는 견디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 좋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환경이 무너질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럼 믿음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그런데 그 환난이나 박해가 어디서 오죠?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이 예수님과 묶이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때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 뿌리가 내려있지 않으면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올 때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렇게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따라갔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그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좋아 보이면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게 말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당국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 이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다 그랬어요. 13절에서. 여러분, 결국 좋다고 평가했던 사람들마저도 권위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도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무이하신 우리 구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이 가득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서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놀랍게 여겼다면 그걸 믿어야죠.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예수님 보고 배우지 않았다 그래요. 이것이 사람들의 판단에 무지함이고 또한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은 놀랍고 신기한데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펙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소리를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목사를 볼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교단 사람인가, 그 교회는 몇 명인 교회의 목사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언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기의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랍비를 언급하면서 랍비 누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인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랍비의 권위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놀라운데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의 진리를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과 그 배경과 그 후광을 더 믿으려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자가 알고 보니 아주 동부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뭔가 더 말씀을 잘 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이 이 된장찌개 맛있네. 그러면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 땅에 있는 권위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1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드러낸 어떤 유명한 어떤 랍비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습득한, 배워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요. 설교입니다. 이 세 장이 전체가. 그런데 설교가 5장 3절부터 시작이 돼요.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2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2절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입을 열죠. 어떻게 뭐 다물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산이에요. 거룩한 산에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 이것이 바로 5장 2절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산 위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고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란 부분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의 진의를, 그 출처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까지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사람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헬라 원어로 보도 이 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이에요. 이해 가세요? 순종하면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면, 이거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 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려고 소원하면. 여러분, 순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원하고 갈망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하고 딱 떨어집니까, 여러분? 딱 여러분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100%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부끄럽죠.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재해석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에요. 심령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선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렇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산상수훈이잖아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의 갈망과 겸손과 상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순종이다. 그때 오로지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무엇이 삭제가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자기가 지워져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리고 다 지키는 줄 알고 여기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광만 구해. 그 속에 아직 자아가 가득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지. 근데 주님의 시선은 그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해요. 엘리압처럼 사무엘도 속았잖아요. 열심히 일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불의예요. 사람들은 그 수준까지 못 봐요. 도덕적이고 착하고 그런 외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러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기 영광 구하는 불의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예루살렘 사람 많은 곳에서 능력을 행하여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열두 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을 보내시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영광을 구하셨을 거예요. 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나 못 받으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지워지고 내가 삭제되고 내가 부정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유일한 순종의 아들이시고 참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도다. 겉으로는야 지킬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중심으로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죠. 그것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날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말렉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살아있으니까 아말렉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무엇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순종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것이에요. 말씀을 죽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자부심,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에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그 가장 큰 죄인 살인죄가 그 속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책으로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발뺌하고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요?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보니 말씀을 죽이고 주님을 죽인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되시고 또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모든 판단과 말과 행동이 다 굴절되게 되어 있어요. 왜곡되고 외식되고 하나님마저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예수님마저도 귀신으로 만드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를 그들에게 이제 상기시키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에 고치신 것으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더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때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징으로서 주신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할례가 모세 때부터 주어진 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보다 훨씬 더 앞선, 율법보다 앞선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과 겹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크게 갈등하지 않고 안식일에 겹쳐도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끊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성취자가 오셨는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그랬는데 이 할례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날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례보다도 그 뒤에 오는 율법보다도 더 크시고 더 선명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포피 끝 그 조금을 조각을 잘라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전신을 그러니까 온 몸과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몰라보고 어찌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중심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아야 한다. 바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로지 그 관점이 외모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 보고서도 못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전신을 살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관점입니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도 율법을 볼 때에도 그 진의와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볼 때에도 어떻게 봅니까? 중심을 안 봐요. 중심을 안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듯하는 그 외모에 만족을 해요. 자기를 볼 때에는. 근데 남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또 그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중심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중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속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따라갈 때 내가 말씀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나를 볼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